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고위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27일 평양에서 열리는 행사에 두 나라 대표단이 참석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행사가 역사에 남을 성대한 방식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전승절을 칭하는 이번 행사에 중국은 리홍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당과 정보대표단이, 러시아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끄는 군사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측의 초청에 따라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게 됐다며, 이는 양국이 중북 관계의 공고화와 발전을 더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러시아 대표단의 이번 방북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유대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양국 협력 발전의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고위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한이 지난 2020년 봉쇄 조치를 취한 이후 외국인들의 첫 집단 방북입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24일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면서 이는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5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자주 발사하고 있다면서 이는 일본과 아시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 측에 이에 대해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도 북한의 결의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 측의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5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이 친강 외교부장을 면직하고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다시 외교부장에 임명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25일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열고 친부장을 면직하고 왕이원을 외교부장에 재임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인대는 친부장의 면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진 전 부장은 지난달 25일 베이징에서 있었던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과의 회동 이후 한 달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친 전 부장이 건강상 이유로 업무에서 물러나 있다고만 밝혀왔었습니다. 전인대의 이날 결정으로 친 부장은 지난해 12월 외교부장에 오른 지 7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24일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이날 회동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브릭스 국가안보보좌관 및 국가안보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왕 의원은 회동에서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길 바란다면서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상호상승 효과를 심화하고 양자와 지역, 국제적 차원의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의원은 또 중국은 개발도상국들의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 등 브릭스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수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신현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월북 미군과 관련해 여전히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이며 병사의 안위와 월북 동기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24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첫 외빈으로 전승절 행사에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비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5도,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월북 미군과 관련해 여전히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북 미군의 안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조속한 귀환을 바란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래비스 킹 이등병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미국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유엔군 사령부, 유엔사와 북한이 대화를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내가 이해하는 건 지난주 초에 있었던 접촉 시도 이후 새로운 연락은 없다는 것이라며 언론 보도는 유엔사의 성명을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I saw the reports about contact between the UN command and North Korea. It is my understanding that there have been no.
이어 자세한 내용은 유엔사가 논의하도록 하겠지만 킹 이등병이 군사 분계선을 넘은 지 몇 시간 혹은 초기에 있었던 것 외에 새로운 연락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앤드류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은 한반도 시각 24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킹 이등병의 신병 등과 관련해 정전협정 메커니즘에 따라 북한군과 관련 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유엔 입장으로 보자면 내가 이해하는 건 북한이 메시지 수신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실제 응답으로 간주되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On the UN side, my understanding is that the North Koreans acknowledge they received the message. I'll let you decide whether that constitutes.
이어 지난주에 언급한 대로 그들은 우리 측 메시지 수신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우리에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여러 채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아직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민감한 만큼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의 안전과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며 그가 가능한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백악관은 월북한 미군 병사의 안위와 월북 동기 등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의 월북과 관련해 현재로선 공유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킹 이병의 월북 동기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여전히 정보를 수집하며 조사하고 있다면서 국방부가 모든 사실을 모으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월북 이유에 대해 보고된 것이나 공유할 내용이 없다면서 광범위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킹 이병의 안위와 관련해 북한 측과 소통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 유엔이 킹 이병의 안위와 소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 측에 킹 이병이 스스로 월북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가 빨리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래서 킹 이병의 안위에 대한 정보도 북한 측에 요청했다고 밝히고 다만 이에 대해 더 이상 공유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피에르 대변인은 북한이 24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분명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ertainly condemn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es.
장페이르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이러한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화에 관여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24일 오후 11시 55분경부터 25일 오전 10시경까지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400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세부 재원과 추가 활동에 대해 한미 정부 당국이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20일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이틀 만이며 탄도미사일 기준으로는 지난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두 발 발사 이후 5일 만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이 철통 같다는 사실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24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BOE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 24일 오후 11시 55분경부터 25일 0시경까지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22일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2일 만이며 탄도미사일을 기준으로는 지난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 이후 5일 만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며 북한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질문에 북한의 이전 탄도미사일 발사 때 언급한 대로 그런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답했습니다.
We've seen the reports. I will say that once again, as happened, as we said with respect to previous ballistic.
그러면서 우리는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이 그와 같은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에 안보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한국, 일본과 같은 역내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란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All I will say is that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in the region as we have with South Korea and Japan. We will continue to urge.
이어 우리는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중국이 긍정적인 세력으로 참여하는 것도 분명 환영할 것이라면서도 한동안 그런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의 마음의 변화를 환영할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의 정책을 분명히 하며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밀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4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간으로 24일 오후 11시 55분경부터 25일 오전 0시까지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4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세부 재원과 추가 활동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22일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이틀 만이며 탄도미사일 기준으로는 지난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이후 5일 만입니다. 국무부의 웬디 셔먼 부장관이 한국과 일본 외교차관들과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담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오는 28일 공식 퇴임할 예정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보도자료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모리다케오 일본 외무성 차관, 장우진 한국 외교부 1차관과 3국 파트너십 확대와 더불어 역내 글로벌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국 차관들은 지난 1년간 다양한 직급에서의 관여를 통해 미한일 3국 파트너십이 이룬 괄목할 만한 진전을 평가하고 경제 안보와 개발 원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더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차관들은 역대 최초의 단독 3자 정상회담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3국 차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맞서 3국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논의하고 국제사회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셔먼 부장관이 일본, 한국이 역내와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해온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며 3국 체제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 번영, 안보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한다는 진심 어린 희망도 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셔먼 부장관이 오는 28일 공식 퇴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2년여 동안의 셔먼 부장관의 파트너십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의 퇴임 이후엔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정무차관이 부장관 대행직을 맡을 예정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성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세 나라 북핵수석 대표들이 25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행사 동향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세 나라 북핵수석들은 24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지역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임을 지적하며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미한 연합 방위태세와 미한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중국 대표단이 오는 27일 북한 전승절 행사에 참가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평가와 북중 국경 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조치는 무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중국의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관할 지역에서 벌어지는 대북 석유 밀수를 조사하고 차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중국 영해에서 발생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회피 활동을 차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중국 당국에 전달했습니다. 서한에는 미한일 외에도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 등 10개국과 유럽연합 EU가 참여했습니다. 이 서한은 장진 주 유엔 중국대사 앞으로 21일 발송됐습니다. VOA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미국 등은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목한 다수의 유조선이 제재 대상인 대북 석유 제품 거래를 알선하기 위해 산사만의 중국 영해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관할 지역에서 이런 행태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추가 정보와 위성 사진을 중국 측에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한에는 산사만 주변에서 포착된 선박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다이아몬드 8호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최소 두 차례 북한 남포항에 유류를 공급했는데 2022년 7월에는 중국 산사만에 정박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0년부터 북한에 직접 석유 제품을 인도한 뉴콩코호와 유니카호의 중간 선박 역할을 해온 하이준호도 지난해 7월 이 지역에서 목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사마는 중국 푸젠섬 동북부에 있는 중국 항구와 가까운 해역입니다. 미국 등은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선박들이 산사만에 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이러한 선박이 중국 영해에 정박하거나 배회하는 것을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불법 석유 밀수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선박들을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모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며 궁극적으로 이 선박들이 다시 산사만에 정박한 것이 발견될 경우 가능한 빨리 중국 영해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안보리결의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단합이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 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거듭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하며 이는 영내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삼가고 유엔 안보리 의무를 준수하며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와 관여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중국이 유엔 의무를 준수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부여받은 책무를 이행하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또 같은 해 채택된 대북결의 2375호에는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박 간 환적을 통한 대북 제재 회피 활동은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 등을 통해 끊임없이 지적됐습니다. 미국 측 대표로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에런 아놀드 전 위원은 이와 관련해 VOA에 전문가 패널은 이런 사례를 1718위원회에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했지만 중국은 의미 있는 조치를 계속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놀드 전 의원은 이번 서한은 중국이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제적 파장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올해만 20여 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대응 조치가 번번이 무산되는 상황에서 중국 측의 대북 역할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아스펜 안보 포럼 대담에서 우리는 중국이 독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북한으로부터 더 나은 협력을 얻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I've shared with Chinese counterparts is this. We believe that you have unique influence and we hope that you will use it.
한편 중국 측은 미국 등이 서한을 통해 촉구한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주 유엔 중국 대표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항상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국제 의무를 성실히 실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관련 당사국들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특히 대화 재개와 외교적 노력 강화, 정치적 해결 촉진과 관련된 조항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중국 대표부 측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오는 27일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첫 외빈 초청으로 미한 확장 억제와 미한일 안보 협력 강화 등에 대응해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부 초청으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홍중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과 정부 대표단이 전승절 70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다고 24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당대당 외교를 담당하는 대외연락부 후자오밍 대변인도 이날 북한 측 초청으로 리 부위원장이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인솔해 26일부터 북한을 방문해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25일 북한 국방성의 초청으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연방 군사대표단이 전승절 70주년을 즈음해 북한을 축하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0년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 외국 인사가 단체로 방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리홍중 부위원장은 후베이성 당 서기와 텐진시 당 서기를 지낸 인물로 지난해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중앙정치국원에 재선출됐으며 올해 양회,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전인대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는 2016년 시진핑 국가주석을 핵심이라고 부르면서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시 주석의 최측근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외부에 신경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방장관을 대표 단장으로 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러시아가 군사 대표단을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 북중 간 군사협력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승절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의 북한식 칭호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전승절 기념행사에 해외 대표단을 초청해왔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엔 줄곧 내부 행사로 진행해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여전히 신종 코로나 비상방역체제를 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부담을 안고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했다며 미한 확장 억제와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응해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저는 초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미일의 협력, 확장 억제, 뭐 SSBN, NCG 다 부담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한미일이 협력하니까 북중러의 협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북중러의 대표단이 오는 것이 김정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거고요.
중러 대표단은 북한이 준비 중인 열병식에 참석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70주년 전승절은 북한이 특별하게 기념하는 5년 혹은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정주년이어서 대규모 열병식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중러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총출동시켜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이들 국가의 용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회로 활용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이번에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는 새로운 신무기보다는 이 총망라한 핵무기의 종합 세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열병식을 참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결국 북한 핵기발에 무기나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중국은 2018년 북한 정권 수립일인 99절 70주년 열병식 된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대표단장으로 보냈는데 이번에 대표단장의 급을 낮춘 것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한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한일 대 북중러 진영구도가 만들어지고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빈도가 늘어나는 국면에서 이번 전승절이 북중러 삼각 밀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다음 달 미한일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비록 정상 수준은 아니지만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3국 간 안보 관련 협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승절 행사가 어쨌든 북한으로서도 안보력을 과시하는 그런 행사잖아요. 그런데 고위급들을 초청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항하는 어떤 낮은 수준의 협력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북중 간 교류와 관련해 한반도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중 관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중러 대표단 초청이 약 3년 6개월여간의 고립에서 벗어나 국경을 개방하고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서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중국과 화물열차 운행 등 일부 교역을 재개했지만 인적 교류는 철저하게 통제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달 하순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북한의 참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북한은 이미 참가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중국 대표단 초청에 관해 북한이 최근 전반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조처를 냈고 국제 스포츠 행사에 참가를 준비하는 동향 등으로 볼 때 어느 정도는 국경 개방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중국과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이 최대 6년 이상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이고 북한의 봉쇄 조치는 한계에 온 것 같다며 점진적으로라도 개방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 부담 때문에 인적 교류가 고위급에 국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달 중순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만 해도 북한은 최선희 외무상 대신 안광일 아세안 주재 대사를 참석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전승절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최근 도발들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에 대한 대응 차원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에게 반미의식을 고취시키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전승절을 앞두고 김정은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능력도 과시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내부를 결속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난 1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고 22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데 이어 24일 자정께 또다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오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휴전으로 전쟁을 중단한 남북한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고 70년이 지난 지금 모든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BOA는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상황을 점검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남북 간의 극명한 차이를 만든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조은정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기념하는 백악관 만찬에서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존경받는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way the Korean people have transformed your country, Mr. President, through courage and hard work is one of the most prosperous, as one of the most prosperous and respected.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민이 용기와 노력을 통해 한국을 세상에서 가장 번영하고 존경받는 국가 중 하나로 변화시켰다며 이는 미한 양국 국민들이 함께할 때 이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국은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반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량 국가이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국 석좌를 맡고 있는 앤드류 여 미국 가톨릭대 정치학과 교수는 20일 VOA에 한국과 북한의 사례는 같은 국민이 분단된 이후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치 체제를 채택해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회 실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 교수는 오늘날 남북한의 차이를 결정지은 핵심 요인으로 전쟁 직후 미국과 소련의 역할을 꼽았습니다.
Soviet Union took the North and the United States. They had control over the South at the end of World War II. So that wasn't anything the Koreans could choose.
여 교수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 소련은 북한을, 미국은 한국을 장악했다며 한국민이 스스로 내린 선택은 아니었지만 이후 남북한의 경로에 큰 차이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각각 미국과 소련의 영향을 받아 한국은 시장 원리를 채택한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통제 경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 교수는 1960년대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한국 경제가 크게 도약했다며 이것이 한국의 번영을 가져온 결정적 선택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경우 폐쇄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 발전은 뒷전으로 하고 김씨 체제 유지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verything was being done with the idea that it's going to support the regime, that there would be no more opposition.
여 교수는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결정이 내려졌으며 반대 의견은 낼 수 없었다며 그러다 보니 경제의 효율성은 점점 더 떨어지기 시작했고 경제 계획은 달성되지 않았으며 경제 성장을 위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소련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소련 쇠퇴와 함께 북한에 큰 문제를 일으켰다고 여 교수는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24일 VOA에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한국이 수출주도형 경제를 추진하고 북한은 스탈린식 계획경제를 추진한 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후원국인 소련의 붕괴 이후 북한은 산업과 농업 분야에서 만성적인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등 다른 공산권 국가들은 이미 구소련식 계획경제를 탈피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경제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이에 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경제적 번영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uclear program has distorted the internal policy making and it's distorted the willingnes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gage.
뱁슨 전 고문은 핵 프로그램은 북한 내부의 정책 결정을 왜곡하고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경제, 무역, 개발, 투자에 참여하려는 의지에 악영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개발을 계속하기로 한 북한의 선택은 다른 종류의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저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북한이 완전히 실패한 국가라며 핵개발 정책이 주민들을 더욱 큰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 복지보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는 김정은의 고의적인 정책 결정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맥스웰 부대표는 말했습니다. 미국 터프치대의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교수는 24일 VOA에 한국과 북한의 오늘날의 차이는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국민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국가를 번영과 자유의 길로 점진적으로 이끌었지만 북한 정권은 잘못된 정책 우선순위로 국가를 기아와 비참함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이성윤 교수는 이에 더해 한국의 성공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한미 상호방위 조약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defense commitment of defending South Korea in the form of the Alliance Treaty and the actual physical presence of U.S. troops.
이 교수는 미국의 방위 공약과 미군의 물리적 주둔은 김정은에게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동맹이 북한의 공격에 반격할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을 끝낼 수 있다는 암묵적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공약이 없었더라면 한국은 국방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일본석좌는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전쟁 이후 성공의 빛나는 사례라면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한국 경제의 역동성은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Of course, the primary credit goes to the people of South Korea for building the country that South Korea is today. But I do think it's true that being part of the U.S. alliance structure.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존스톤 석좌는 오늘날의 한국을 건설한 1차적인 공로는 한국 국민에게 있다면서도 한국이 미국 동맹 구조의 일원이라는 점이 한국 발전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자유무역체제가 한국의 산업을 지원하고 미한 군사동맹은 한국의 안보 유지에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주주의를 위한 환경이 조성된 것도 한국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민주주의, 법치, 투명성, 부패 방지 조치, 자유노동 등은 국가의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과 북한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한국이 저임금 제조업에서 경공업을 거쳐 중공업 중심 경제 발전을 이뤘고 이제는 미래형 산업인 지식 기반 기술을 선도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산업 구조 변화의 주요 원동력은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big reason is the education system, both because in Korean culture, South Korean culture, families value education very highly and are willing to do.
뱁슨 고문은 한국에서 가족들은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자녀들이 다양한 종류의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꺼이 지원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육 체계를 변화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높다며 한국 정부가 대학과 연구기관들을 OECD 수준으로 성공적으로 격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지식경제의 원칙을 디지털 분야와 문화 분야에 적용하고 확장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현재 생존의 벼랑 끝에 있다고 맥스웰 부대표는 지적했습니다.
And because of the draconian population and resources control measures, the people no longer have a safety valve.
맥스웰 부대표는 당국의 가혹한 통제 조치로 인해 주민들은 1994년에서 1996년 고난의 행군에 대응해 발전시킨 자체 안전 조치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며 당국의 시장 통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권이 군부에 자원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내부 불안정과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방향을 조망해보는 기획보도. 다음 시간에는 각국 참전용사들이 보는 정전 70주년을 전해드립니다. 유엔사가 월북 미군 문제로 북한군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 전직 관리들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북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전례국제문제연구소의 피터 차 부소장 겸 한국석전인 북한군과 대화를 시작했다는 유엔사의 언급만으로 송환협상의 본격적인 진전이나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차석전은 24일 BOA와의 통화에서 엄밀히 따져 킹 이등병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미북 간 초기 논의는 주로 정전위원회와 유엔군 사령부가 맡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But at some point with regard to this individual, they will probably have to be tried by the North Koreans in a court. They'll probably sentence him. And then the question of any sort of higher level.
차석전은 특히 북한의 월북 미군에 대한 사면과 석방 여부는 고위급 수준의 협상에서 결정되는데 그런 일은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한미군 트래비스킹 이병은 지난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그의 행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군 사령부의 앤드루 해리슨 부사령관은 한반도 시각 24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킹 이등병의 신병 등과 관련해 정전협정 메커니즘에 따라 북한군과 관련 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의 밀러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가 이해하는 건 지난주 초에 있었던 접촉 시도 이후 새로운 연락은 없다는 것이라며 언론 보도는 유엔사의 성명을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즉 북한 측이 유엔사의 메시지를 수신했지만 양측이 실질적인 협상에 나선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킹 이병의 석방과 귀환 문제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운용 메커니즘에 따라 군사대 군사 차원에서 관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또한 북한은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고 국내에서 선전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염두에 둘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이번 사건을 오랜 기간 미뤄진 외교적 관여를 재개하기 위한 디딤돌로 여기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경색된 미북 관계를 풀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m pessimistic because, you know, Kim Jong-un does not seem to be interested in resuming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He seems to be focused on continuing his tests and He knows that he can conduct missile tests without any.
세이머 전 주정관인 김정은은 미국과 협상 재개에 관심이 없고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데 집중돼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도 응하지 않는 북한이 미군 한 명과 관련한 사건을 계기로 계산법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부는 북한이 월북 미군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를 수신했다는 사실이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미북 간 역학관계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현재와 미래에도 핵 보유국임을 분명히 한 만큼 관련 회담에 관심이 없으며 이 같은 비핵화에 대한 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미북 협상의 답보 상태를 장기화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셉 드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현재는 유엔 사령부가 관련 사건을 주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국 정부가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미북 양측은 그동안 단절된 대화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최근 미국의 정보기술 업체를 해킹해 공급망 공격을 시도했다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밝혔습니다. 한 번의 해킹으로 여러 곳을 공격해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수법인데요. 자세한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정체불명의 해킹 조직으로부터 자사 네트워크 침투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던 미국의 정보기술 IT 업체 점프 클라우드가 북한을 해킹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점프 클라우드 홍보 담당관은 24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최근 일부 특정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사고를 감지한 즉시 대응 계획에 따라 조치하고 사법 당국과 협력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점프 클라우드와 사이버 분석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해킹 공격에 관여한 국가 행위자가 북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 연방 사법 당국 및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측과 함께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점프 클라우드는 고객사 네트워크의 장치, 서버 관리 지원 제품을 만드는 IT 관련 업체입니다. 앞서 이 업체는 지난 12일 미상의 해킹 조직이 지난달 말 자사 네트워크에 침투해 5곳 미만의 고객사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들이 점프 클라우드의 네트워크에 침투 후 이를 발판 삼아 가상화폐 업체들에게서 가상화폐를 훔치는 식의 이른바 공급망 공격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점프 클라우드의 의뢰를 받아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복수의 사이버 보안 기업도 이번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대회 협력팀은 이날 VOA의 서면 질의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하면서도 해킹 공격에 관여한 주체는 북한 해킹 조직 미로 천리마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 업체의 애덤 마이어스 정보 담당 부사장은 지난 20일 로이터 통신에 이번 해킹 공격의 배후로 북한의 미로 천리마를 지목하면서 이들의 주요 목표는 정권을 위한 수익 창출로 북한이 올해 추가적인 공급망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로 천리마는 북한 정찰총국의 지휘를 받는 라자루스 조직의 하부 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사이버 분석 기업인 맨디언트는 이날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이번 해킹 공격을 북한과 연계된 UNC-4899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맨디언트 측은 UNC-4899가 북한 정찰총국 내 암호화폐 분야에 중점을 둔 조직이라고 자신 있게 평가한다면서 이 조직이 주로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금전적 동기를 가진 북한 위협 그룹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맨디언트는 이번 해킹 과정에서 위협 행위자가 실수로 IP 주소를 노출했다며 평양 류경동 소재 IP에서 로그인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해킹 조직이 암호화폐 기업을 직접 공격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 공급업체에 침투해 고객사 등 연계단체를 해킹하는 공급망 공격을 통해 한 번에 여러 곳을 해킹 공격하는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급망 공격이란 기업이나 조직의 네트워크에 침투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 공급망 시스템을 해킹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 기업과 연계된 모든 계열사 및 고객사, 관계기관까지 악성코드 유포 및 정보 탈취에 해킹 피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의 공급망 공격을 통한 암호화폐 해킹 공격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앤 유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지난 5월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이나 공급망 공격을 통해 암호화폐 탈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we're putting a lot of time and thought into, which is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ns fundamentally
그러면서 북한이 근본적으로 암호화폐와 사이버 노력을 통해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의 절반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매튜 올슨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도 지난달 후버 연구소 토론회에서 북한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암호화폐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has turned to illicit cyber activities to steal the funds.
올슨 차관보는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추진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핵심 인프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해킹 공격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안도와 함남, 황해도 아침까지 가끔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부터 소나기가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30도. 양덕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 최고 29도. 남포 흐리고 가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24도, 최고 30도. 신의주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24도, 최고 29도. 강계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30도. 해주 흐리고 가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28도. 개성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29도. 사리원 흐린 가운데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4도, 낮 최고 30도. 함흥 오전에는 맑겠고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면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3도, 최고 34도. 장진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은 흐리고 가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19도, 최고 30도. 원산 구름 많고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최저 25도, 최고 33도. 청진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28도. 선봉 구름 많고 오후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29도. 삼지연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6도, 낮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 구름 많고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오전 0.5에서 1.5m,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한때 흐리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고 앞바다는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m, 먼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심현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고위 대표단이 이번 주 북한을 방문해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27일 평양에서 열리는 행사에 두 나라 대표단이 참석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행사가 역사에 남을 성대한 방식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전승절로 칭하는 이번 행사에 중국은 리홍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당과 정부 대표단이, 러시아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끄는 군사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측의 초청에 따라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게 됐다며, 이는 양국이 중북 관계의 공고화와 발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러시아 대표단의 이번 방북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유대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양국 협력 발전의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고위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한이 지난 2020년 봉쇄 조치를 취한 이후 외국인들의 첫 집단 방북입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24일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며 이는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시도 후미오 일본 총리는 25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자주 발사하고 있다면서 이는 일본과 아시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길사 총리는 또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 측에 이에 대해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5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이 친각 외교부장을 면직하고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다시 외교부장에 임명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25일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열고 친 부장을 면직하고 왕이 원을 외교부장에 재임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인대는 친 부장의 면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친 전 부장은 지난달 25일 베이징에서 있었던 안드레이 르렌코 러시아 외무차관과의 회동 이후 한 달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친 전 부장이 건강상 이유로 업무에 물러나 있었다고만 밝혔습니다. 전인대의 이날 결정으로 친 부장은 지난해 12월 외교부장에 오른 지 7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 말리에서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세력 확장에 협조한 말리 정부 관리 3명을 제재 조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말리 내 바그너 그룹의 배치와 활동 확대를 돕고 이들의 말리 내 악의적 활동에 기여한 증거를 토대로 말리 과도정부와 군 관계자 3명을 제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자에는 사디오 카마라 국방장관과 알로보이 디아라 공군참모총장, 아다마 바가요코 공군참모총장, 참모차장입니다. 이들은 바그너 그룹에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도 제공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성명에서 오늘 조치는 지난 2년간 바그너 그룹이 말리에 장착하도록 돕는 데 기여한 말리의 주요 관리들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